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세 번째 시즌 여덟 번째 토크입니다. 북토크 세 번째 시즌에서는 김홍전 목사님의 그리스도 안의 유아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설교, 새로운 생명이라고 제목이 잡혀있는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교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구원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로서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런 선물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교회 안에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맨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능력으로 먼저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명령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는 평서문이 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처럼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구속의 일을 완성하셔서 얻으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세상의 풍조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드디어 명령문이 나오고 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명령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배경 없이 명령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떠밀고 하라고 시키시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앞에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사역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힘써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정말로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너희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그런 설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써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정말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라. 이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후에서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을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삶 자체도 전혀 다른 삶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비록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서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늘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삶으로 너희 눈을 더럽히지 말고 너희 마음을 더럽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로 거룩하고 신령한 삶으로 자꾸 나아가라. 너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어떤 본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더러운 옷을 날마다 벗는 것처럼 너희 그 옛사람의 더러운 본성을 늘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신령한 삶으로 자꾸 나아가라. 얼마든지 이 일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것만 붙잡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천국이라는 영원한 복락을 주신다 그 정도만 믿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비록 여전히 죄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비록 여전히 죄에 익숙한 몸을 가지고 있는 처량한 상태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이루시면서 얻으신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 그 역사가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것. 또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지 못한 다른 은혜와 다른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서로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정말로 개인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장성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가능한 일로 여기고 정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힘쓰고 가능하니까 힘써서 경험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안 믿는 것이죠. 그냥 그런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것이고 그런 말에 목사님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장로님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고 집사님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것을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다면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리자로서 자기의 구원의 효력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지금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 삶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삶을 내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어서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이 되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더러운 냄새밖에 나지 않던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정말 신령하고 신비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진짜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질투심을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까닭은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승리자로, 정복자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해봐도 안 됐다, 내 주변에 사람은 안 변했다, 이런 핑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되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거듭날 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고, 그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늘에서 신령한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들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통하여 또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의 도움들을 여러분에게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초반부에서 김홍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인간의 죄성을 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평상생활 가운데서라도 항상 빠지기 쉽고 범하기 쉬운 죄에 대하여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 죄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즉 무서운 것임을 바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해이한 경우가 많다. 남에 대한 미움도 있고 항상 자기는 심히 잘나고 남은 못난 것 같이 생각하는 괴상한 자존심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자기를 지배할 때에는 자기도 모르는 새 그만 남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거룩한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 교회는 진실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적인 품성으로 하는 까닭에 입으로 않더라도 마음으로 그러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히 매는 평안과 사랑을 그 위에 부어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듭난 새 생명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성장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를 항상 바로 생각하고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이나 내 말 가운데나 내 행동 가운데 죄가 들어오거나 죄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 죄가 나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나중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의 기운들을 다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처음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면 벌써부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니까 늘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그렇게 불평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말과 우리의 삶 속에 늘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독이고 재앙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죄에 대해서 자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그 듣기 싫고 듣기 어려웠던 죄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단 한 번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선만, 완전한 성도들만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듣고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듣고 그 죄를 고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로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좀 힘드셔도 여러분이 좀 듣기 싫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부담스러워도 진정한 여러분의 안녕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고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관계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의 죽으심의 방불한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품성이나 옛사람의 활동이 죽음으로써 죄가 작용할 대상으로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과거의 인간인 나도 이미 죽은 것이다. 예수를 믿었을 때 첫째 죄에 대하여 자기가 죽었다는 것이 현실 생활에서 체험되어야만 한다. 물론 그것이 한 번의 체험으로 확실해져서 영구히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내 성향이 세상적이어서 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이제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해놓으신 것이지만 시작한 그때부터 바르게 먹고 자라고 행보하는 삶, 항상 하나님을 향한 생활이 계속되되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옛날에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던 삶의 원리,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의 권세를 쫓아서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죽어서 전혀 새로운 삶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을 지배했던 원리들이 완전하게 다 몸과 마음에서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잔재하는 세력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면 그 옛날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삶의 전체에서 가끔씩 돌출될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능력이 새로운 삶의 원리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아,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데 이유와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내가 남아있는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충분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일관성 있게 그러한 삶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마치 옛날의 다윗처럼 영적으로 심히 무너져서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일까 회의가 들 정도로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보게 되고 그 죄악들이 마음을 튀쳐나와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진실하게 믿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죽인 일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자기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는 자기의 마음을 죽어 있는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정말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리고 두 가지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죄와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 체험은 다른 체험이라기보다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더럽고 파괴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으로 분명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속에 있던 옛 생활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죽이고 새로운 삶의 원리, 거듭난 생명의 원리를 풍성하게 심어주어서 정말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구원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이해와 근본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하게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사모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자극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런 기도를 올렸다고 하죠. 하나님, 저에게 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 한쪽 눈으로는 오늘도 저의 죄를 정말로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쪽 눈으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이런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고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죄와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체험, 그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체험을 하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영생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영생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생명, 미래의 생명을 연상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봤을 때 영생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미래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는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집어넣어 주신 새 생명, 거듭남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김몽준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를 씻었다는 상징적인 용어를 쓸 때 그 말의 뜻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번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부패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옛날로 자꾸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를 씻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정도의 생명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교회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가 얼마나 우리를 심하게 파괴하여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하게 죽어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십자가의 구원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새롭게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을 포함한다라고 강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설명할 때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생명을 1차적으로 가르친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이 생명이 완전하게 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생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주로 강조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항상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에 대한 어떤 수표나 보증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그 생명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은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일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체험하고 맛보고 그것을 드러내고 발휘하는 고귀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아무리 확신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자기를 통해서 열매 맺고 장성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 영광스러운 삶,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아득하게 멀리서 바라보며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그 정도의 삶밖에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선한 일에 열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김홍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생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충분히 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나에게 주셔서 나의 안에 그런 생명이 있다.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아직도 죄가 있고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자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성령께서 말씀과 은혜로 나에게 물을 주시고 교회가 나를 지키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충분히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김홍조 목사님이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내 영혼의 기능들을 써가지고 새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발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중생 자체를 모르고 앉아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을 심어 넣어 주셨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정당하게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지를 몰라서 오락가락 갈팡질팡밖에 못하는 것이다. 다만 그 사회가 가르친 보통의 몇 가지 교훈, 부지런히 예배당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것 안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한 생활을 하노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의 도덕적인 규범을 가지고 바르게 살겠노라고 부지런히 애쓰는 자리에서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도덕 군자라도 다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전진해 나가는 이 행보,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는 나의 발걸음이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른 생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 생명이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아시는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원한 삶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넣어 주시고 그 생명을 늘 자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생명을 이 어두운 세상, 이 사망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알고 계신지요?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능력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못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 자신의 영적인 피해는 커지게 되어 있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함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해는 더더욱 막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에 관한 문제를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믿으시고 또 바르게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풍성한 체험은 죄를 이해하고 나의 죄악을 바라볼 때 내가 죄와 허물로 본래 죽어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그렇게 죽어있을 때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심하게 나의 모든 삶에서 왕노릇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체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에서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이상한 소문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제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제가 더 깊이 체험하고 특별히 그 생명의 풍성함을 제가 이 마지막 세대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내일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멸망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자기 혼자 살아남을 궁리만 하고 이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을 풍성하게 드러내다가 내가 마지막에 장렬하게 전사하리라 라는 그런 의식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디로 도망가야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수치 중에 큰 수치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도망갈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피난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엮어서 세상의 종말이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면서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말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내일 멸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 남아있는 하루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을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덟 번째 설교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